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앞부분 1절부터 3절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상황,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나왔고요.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세 번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보았던 10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엘리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지금 읽은 15절에서 18절인데 이건 엘리 제사장이 보였던 반응이고요. 내일 보게 될 내용에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보이는 반응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새 잠을 잘 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기가 들었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보았던 이상을 엘리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가 들었던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참 본문에 보면 독특하게도 묘하게도 17절에 보면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네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몽땅 다 얘기해라 숨기지 마라 숨기면 너 벌 받는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렇게 엘리가 마음이 많이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다른 모습으로 애 끓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요. 사무엘이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8절 뒷부분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엘리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제 엘리가 말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엘리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꾸한 셈이죠.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행동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심판을 행하시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이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일면 보면 아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긍하는구나 받아들이는구나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엘리가 했던 행동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엘리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주님이 내리시는 것이라면 심판이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 나왔던 몇몇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였던 반응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엘리와는 정반대로 행동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약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반드시 죽는다.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다. 다시 일어나서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너희 집안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서는 이 선지자가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벽을 향해 돌아서서는 벽을 바라보고 서서는 울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간구를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제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고 살아왔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간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돌아와서 히스기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셔서 네가 죽지 않고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죽음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의 절반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과거에 히스기야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막 20일씩 걸리는 거리가 아니에요. 뭐 열흘씩 걸리는 거리가 아니에요. 한나절도 안 걸려요. 사실은 장정에 걸으면 15분에서 20분이면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예루살렘 절반쯤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히스기야가 좀 살려달라고 40일 작정하고 금식기도 한 게 아닙니다. 3박4일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반나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1시간도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 녀석이 기도하면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득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기도하니까 옳다고 나오고서는 얼른 응답하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였던 이 반응은 지금 엘리제 사장이 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르죠. 네가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히스기야가 보였던 모습이에요. 또 이와는 다르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엘리제 사장과 비슷하게 반응했던 경우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이 했었던 반응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은 일정 부분은 엘리제 사장과 비슷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엘리제 사장과 좀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죄악이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시죠.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한번 쳐다보러 오십니다. 오셔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주저하다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꼭 심판을 하셔야 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이 같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인까지 같이 심판하시는 건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름대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봐줄게, 내 심판 안 하마.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꾸 깎죠. 하나님 한 번만 깎겠습니다. 그래서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너댓 번씩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이 장면이 보면 참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일단은 엘리제 사장과 다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죠. 하나님께 자꾸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심판하시지 말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몇 번이나 간구를 하잖아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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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의인 10명까지 내려올 만큼. 아마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별 상관이 없는 지역이죠.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해서 망해버리는 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아브라함이 그쪽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었으니까 롯 때문에 특별히 그런 마음을 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심판을 면제해 달라고, 연기해 달라고, 좀 기회를 달라고 간구했던,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에요. 이런 점에서 엘리제스와 달라요. 반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엘리제스와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당시에는 물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만약 아들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학 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하셨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겠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것저것 안 가리고 소돔과 고모라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심판받기 전에 내 자식이라도 끝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가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피하십시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보다 더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살려주실 겁니까? 제가 대신 회개하면 안 될까요? 제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가진 면들이 있었던 거죠. 절반은 하나님과 어떻게든 간구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은혜를 구하려는 모습도 있었지만 또 절반 정도는 심판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그 지역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와 깊이 상관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다시 더 살펴볼게요. 엘리 제사장과 관련돼 있는 이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은 참 묘하게도 히스기야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좋은 예로 들었지만 지금은 나쁜 예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사야 39장까지를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병고침을 받았죠. 그게 너무 유명해져서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사하러 오고 했었는데 그때도 마침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가 많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기도 많고 금도 많고 내가 이렇게 부하다 이런 걸 쭉 자랑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셨다 간증하고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냐 혹은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고 자랑질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셨어요. 곧깝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몇 가지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네가 보여줬던 네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메소포타미아 창고로 다 옮겨버리겠다. 그 나라들이 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네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또 하나는 네 자식들 중에 환관이 있게 될 것이다. 환관이 있다는 것은 내시가 된다는 거거든요. 곧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이 왕자가 자식을 못 낳는다. 대가 끊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왕위를 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취소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 왕조가 끝장이 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심판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심판선포를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내 평생에는 평안할 것이니까 상관없다. 내 평생 동안에는 평안하니까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말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39장까지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온 다음에 40장, 이사야 40장이 가면 곧장 이렇게 시작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이사야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39장과 40장을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여러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믿음이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줄 수 있을 만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녀석조차도 자기 하나만 평안하면 다음 세대가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무 상관치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니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아무도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만 그런 녀석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인 그러니까 백성들이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지금 쭉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참 히스기야를 보면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죄를 범해서 다음 세대와 나라가 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 심판하신다는 동일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자기 개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라와 관련된 문제, 후손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죠. 이렇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심판받겠다고 한다고요. 한 사람이 정반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혹은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뜻이니 그냥 심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제가 심판받겠습니다. 가난하게 살라고 하면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때때로 신앙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내 자식들이 심판받아 죽어도, 내가 심판을 받아서 직분을 박탈당해도 뭐 개의치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그대로 될 것이다. 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순종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심판받아라 하셨을 때 심판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과연 순종하는 것인가? 그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가?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도 제가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면 제가 벌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들을 늘 잘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가 죄를 범해서 벌을 받아야 되겠다. 네 자식이 흥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죄를 져서 교회가, 한국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 뭐 주님의 뜻이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엘리처럼 이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혹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심판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복받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이런 귀한 마음들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건 말하건 행동하건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모습,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 우리 가운데서 다 제거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거나 혹은 갖고 있던 습성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잘 권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